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틱톡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요즘 뭐 계속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네. 있죠. 이제 미국 정부에서 틱톡 사용을 이제 금지하겠다, 퇴출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틱톡 퇴출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지난달 24일에 서명을 했어요. 이 법안의 이름 자체는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법이 발효가 되면 발효일로부터 최대 360일 안에 틱톡이 자사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합니다. 그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미국 내 서비스를 아예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네.
이 틱톡한테 있어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네, 일단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미국이 그 틱톡이 미국에서 지난해 올린 매출이 16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해서 12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이런 성장세가 전년 대비해서 40%에 달하는 수치예요.
예, 이게 참 돈도 돈인데 또 미국 시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아, 맞아요.
뭐 미국 수익이 사라지면 당연히 이제 손해도 그만큼 커지는 걸 테지만 또 어떤 소셜미디어 시장에 있어서의 입지도 좀 네.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이 생기게 된 이유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틱톡을 좀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일단 개인정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틱톡과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국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쪽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주요한 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틱톡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반유대주의 콘텐츠나 뭐 친팔레스타인 콘텐츠를 사용자들한테 편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제 의심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참 틱톡이라는 매체가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뭐 과거로 치면은 CNN, 뭐 뉴욕타임즈 뭐 네. 이런 아주 전통적인 매체 이상이 될 정도로 미국 MZ 세대들한테는 참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미국 성인의 14%가 틱톡을 통해서 뉴스를 듣는다고 해요. 우리가 뭐 소셜미디어 뉴스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와 좀 맞먹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또 틱톡의 특징이 뭐냐면 틱톡 콘텐츠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로 쉽게 전파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게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 이 지점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음악 시장을 생각해보면 이제 틱톡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새로운 음반을 틱톡에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의류업자의 경우에는 아마존으로 그동안 물건 팔다가 틱톡에 올리니까 수익이 4-5배까지 뛰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방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아무리 중국 앱이라고 해도 그 앱 자체를 미국에서 퇴출하겠다라는 네. 거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를 네.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제가 한 30년 정도 전쯤 네. 사례인데 되게 아주 기억에 남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왜 그 성조기를 누가 에이. 불태웠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기 모독의 죄라고 아, 해가지고 뭐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거나 막 그래야 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한 30년 정도 전쯤에 그게 그 이슈가 불거졌는데 에이. 이제 1심, 2심 이런 데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에이. 근데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었는데 오. 그 판결문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성조기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을 처벌하면 예. 성조기가 상징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헉! 우리가 훼손하게 되는 거다.
오, 소름 돋아.
그래서 무죄다.
너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죠. 예.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아... 지금 미국이 어떤 소셜 미디어 하나를
그러니까요.
내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성조기는 불태워도 되지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틱톡은 안 된다.
중국 거라서 안 된다.
네, 중국 거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틱톡도 그 근거를 들어서 이제 성조기 이야기는 네. 하지 않았지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해당 법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위헌적인 법이다. 그리고 틱톡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특히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크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틱톡의 CEO인 추쇼우즈가 틱톡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법안은 우리 플랫폼에서 커뮤니티를 찾던 당신과 1억 7천만 명의 미국 이용자로부터 틱톡을 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틱톡에 대한 금지일 뿐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에 대한 금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법이 참 드물게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초당적 합의를 이뤄서 이제 네. 만들어낸 법안인데 참 웃긴 게 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만 해도 네, 네. 뭐 공화당은 안 돼 뭐 저 규모를 줄이거나 네, 네. 아니면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출 형식으로 하자거나 막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틱톡 내쫓는 데에는 두 당이 딱 맞아요. 합의를 잘 했어요.
네, 둘 다 이제 국가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뭐 중국 정부가 이거 미국 국민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데 이거 반대하면 매국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1월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이슈가 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소셜 미디어가 정치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죠. 뭐 네. 지난 대선 미국 대선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맞아요.
뭐 오는 이제 11월 대선에서는 아마도 또 틱톡이 엄청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2016년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시 선출될 당시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영국 가디언지가 이 대선을 페이스북의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가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극단적인 정치가 형성되면서 트럼프가 뽑혔다는 그런 논조였는데 그 가디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떠돌았던 가짜 뉴스 또 가짜 정보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이제 3대 우파 성향 사이트에서 공유된 기사의 38%가 가짜 뉴스였고 좌파 성향 페이지의 경우에는 19%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네, 참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여간 페이스북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었던 에이, 기억이 납니다. 막 공화당 입장에서는 너네 왜 민주당 편드냐 이러고 민주당은 너네 왜 이런 가짜뉴스들 더 에이. 걸러내지 않느냐 그럼 주커버그는 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쵸? 왜 이러냐 막 에이. 청문회 불려다니고
맞아요.
그랬던 그랬었죠.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아직도 주커버그가 좀 관련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지난달 1일에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여론 조작용 계정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보니까 페이스북과 X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쪽 계정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위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밝힌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인이 보유한 X계정이 트럼프의 그 마가 운동 지지자로 가장해서 바이든이 막 죄수복을 입은 사진이나 바이든을 소아성애자로 묘사한 글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계정 소유주가 어떤 가장한 그 페르소나가 뭐였냐 43살의 로스앤젤레스 거주자로 신분을 속였다고 합니다. 네,
네 참 뭐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건데 예전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당시 그때 이제 미국 대선에서 뭐 엘살바도르였나요?
예, 예.
그런 이제 나라에서 막 PC 카페 같은 곳에서 뭐 전혀 모르는 저 먼 나라의 미국 대선을 위해서 막 게시물들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아. 광고 회사에 돈을 받고
예.
뭐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졌었는데 뭐 틱톡뿐만 아니라 뭐 방금 말씀해주신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미국 국민들은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막 사실 처음에 틱톡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라는 의문을 품었었는데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볍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상 틱톡에서 보고 퍼뜨리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미국 안보에 그렇게 큰일인가 싶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아 네. 그런가요? 뭐 저만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설마 이거를 막 국가 안보에까지 사람들이 네. 생각할까 정도였는데 네. 뭐 다른 결과가 나왔나 보네요.
네. 사람들이 신경을 생각보다 꽤 쓰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 로이터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에서 30일까지 미국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응답자의 50%가 틱톡 금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반대는 32%였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40대 이상이 60% 정도가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지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18에서 39세 응답자는 40% 정도만 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서 미국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무려 58%의 응답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3%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응답자의 46% 중국이 틱톡을 사용해서 미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참 뭐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국가 안보를 더 중시하고 지지하는 의견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보면은 좀 인상적인 게 40대 이상이 60% 네. 정도가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그쵸. 했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분들 틱톡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18세만 해도 나이가 많다라고 할 정도의 네. 플랫폼인데
사실 틱톡은 18세보다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로이터에서도 이런 좀 말을 붙이더라고요.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8세 미만인 주 틱톡 사용층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너네도 이제 생각을 해라라고 이제 덧붙이더라고요.
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되고 나면 이제 18세 미만의 사용자들이 분명히 또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플랫폼이 어디가 될지도 참 궁금하네요.
네. 트위치가 그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을 때 그 수혜를 아프리카 TV가 입냐 아니면 네이버의 치지직이었냐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틱톡이 정말 철수하면 어느 플랫폼이 뜰까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성인 틱톡 사용자들이 대체로 평균 54분을 그 틱톡 앱에서 보낸다고 해요. 이게 인스타그램, 스냅챗, 그리고 유튜브보다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타는 틱톡이 사라지면 더 많은 광고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거 주커버그만 좋은 일하는 거다 이런 말도 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린 사용자들은 윗세대가 사용하던 인스타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앱, 아예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트릴러라고 해서 북미에서 생긴 새로운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가 뭐 틱톡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데려오고 힙합이나 R&B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유저가 형성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틱톡이 그 음원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트릴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음원 사용에 대한 정산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사용한 편집 기능 이런 그 뭐 새로운 기능들도 있고 네. 또 한 곡 전체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틱톡 외에도 또 있습니다.
네, 네. 참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미중 갈등의 수혜주 네.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뭐 또 유튜브 쇼츠 뭐 기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유튜브가 그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데 사실 트릴러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틱톡 사라진다고 수혜를 입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게 바로 틱톡의 그 독특한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네, 그 뭐 저야 사실 틱톡을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이제 뭐 열심히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번 진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막 3, 40분은 에이. 계속 보게 된다. 그 아주 고유의 그 알고리즘이 에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다. 막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분석가는 뭐 틱톡의 알고리즘을 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관련성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틱톡의 능력 자체가 지금 어느 소셜미디어보다 뭐 비할 수 없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생각해 보면은 틱톡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플랫폼들보다 더 후발주자로 나온 네.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 보자면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틱톡 나오기 6, 7년, 7, 8년 전부터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계속 고도화 시켰을 텐데 네. 어떻게 하다가 밀리게 된 걸까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있어서. 네,
그 틱톡의 경영진이 쓰는 알고리즘이 메타처럼 뭐 소셜 그래프 형식을 갖춘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용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계속 변화하는 관심 기호성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틱톡이 또 쇼트폼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빠르게 수집하고 또 반영해서 바꾸기도 엄청 좋은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제가 지금은 뭐 원숭이 영상이 좋아서 원숭이 영상을 더 오래 찾아보고 이랬는데 틱톡 뭐 틱톡이 아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그 알고리즘을 구축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영상 평균 길이가 10분 이렇게 되면 10분을 이 사람은 원숭이 영상을 보네 하고 1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15초, 30초 만에 이렇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걸 또 알고리즘에 즉각 반영할 수 있으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람한테 지금 원숭이를 보여줘야겠다라는 판단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틱톡은 그 사용자의 관심에서 벗어난 콘텐츠 있잖아요. 이거를 일부러 다시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심지어는 이 관심에서 벗어나는 콘텐츠를 다시 추천하는 전략을 두고는 우리 틱톡의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계속 좋아하는 영상만 주면 좀 질리잖아요. 네. 질리지 않게 가끔 이상한 것도 주면서 아, 이 사람 이런 거에는 정말 관심 없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그 정교함을 더 높이기도 하고 또 가끔 이상한 거 나오는 게 오히려 사용자의 유지율을 더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틱톡이 하는 게 틱톡이 처음으로 했던 게 있거든요. 모든 콘텐츠와 사용자의 일일이 태그를 지정하는 거. 이거를 틱톡이 처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사용자가 시청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태그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이런 라벨링이나 태깅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바이트댄스가 이런 전략을 처음 구사했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또 노동력도 많으니까 이런 작업들이 훨씬 쉽기도 했고요. 네.
이게 저희가 2019년에 이제 구독 서비스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희 북저널리즘이
네.
그때 이제 저희도 좀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저희 웹 서비스 보시면 왜 이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시계에 해당하는 것들이 뜨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이제 좀 탑재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너무 안 봐서 좀 관심 좀 가져야 되는 콘텐츠. 이게 이제 지식 정보 서비스가 갖춰야 될 좀 뭐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왜 뭐 저희가 언론사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맨날 보는 카테고리 뉴스만 그쵸. 보니까 좀 골고루 보셔야 된다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막 그 당시에 개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어떤 틱톡의 이 독특한 알고리즘이 이제 퇴출되고 나면은 뭐 그 기술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아예 틱톡이 이게 퇴출 아니면 매각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 그럼 차라리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자라는 거를 틱톡이 아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아예 미국 내에서 틱톡을 제3자한테 판매하기보다는 우리는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이 틱톡의 몸집 자체가 크기 때문에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돈이 그만큼 없을 텐데요. 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알고리즘 및 소스 코드 수출에 대한 승인을 의무화한 내용으로 수출법을 개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틱톡을 팔려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틱톡에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 하려면 미국 법인을 팔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미국 시장을 떠나거나 네. 뭐 등등을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틱톡이 떠나는 걸로 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틱톡이 법적 싸움을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사실 이 싸움이 지속이 되면서 틱톡이 정말로 사라지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 표현의 자유인 그 미국이 표현의 자유 국가인 미국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틱톡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틱톡 관련된 이슈는 뭐 단순히 뭐 문화, 테크 관련된 이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정치, 사회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